오늘 함께 우리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좋은 말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말인가요?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자랑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그렇죠?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랑이라는 것, 사도 바울도 사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면서도 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은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또 물건이나 어떤 것이 훌륭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들을 찾아보니까 자랑에도 급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급 자랑, 제일 급수가 낮은 자랑이 무슨 자랑인지 아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자랑 중에서도 가장 저차원의 그 자랑이라고 그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예 그냥 갖지도 못하는 그런 외제차, 아주 뭐 엄청 비싼 차들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하급, 가장 저급의 자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위에 이제 자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촌의 사촌의 뭐 누가 국회의원이다, 뭐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누구 연예인을 봤다, 뭐 이런 자랑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 관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랑 중에서 가장 저급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랑이 조금 더 그거보다는 높은데, 그런데 자기 자랑 중에서도 조금 이 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 없이 부모의 힘으로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 노력 없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좋은 자랑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자기 자랑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 자랑, 급수가 낮은 자랑입니다. 어떤 신경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막 전교 20등, 30등 하면 이 아이는 강물에 뛰어내릴 가능성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는 게 이 공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 200등 하던 애가 전교 300등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절대로 자살할 위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교 2, 300등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똑똑한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아이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희 애가 참 좋은 애예요. 저희 애가 참 따뜻해요. 저희 애가 참 배려할 줄 아는 애예요. 저희 아이가 참 믿음 생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존중감을 키워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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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죠. 획 하나만 빼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너무 이 의미가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획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인터넷이 없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갈 때 이렇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신혼 첫날 밤이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모텔이나 호텔로 전보를 보내셨는데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지로 갔는데 전보가 왔는데 전보를 열어봤더니 보니까 전보를 보낸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요 1 4장 18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 4장 18절 일자를 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혼 부부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폈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글자 하나 획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랑과 사랑은 무엇이 틀립니까? 자랑은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누구를 높여줍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누가 다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떤 친구는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과 사랑, 남을 높여주느냐 나를 높여주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여러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랑은 자기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자랑을 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왜 주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왜 이 자랑을 여기다 하고 있는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잡아먹거나 뭐 노예로 삼거나 어떤 말을 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의 얘기를 하시면서, 부흥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카지노를 하면서 걸리니까, 이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시고,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정신 나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구나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단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만민중앙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당이 완전히 천당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그 교회는 완전히 벽이요, 다 천당에 있는 무슨 천사들 그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날에 목사님이 입장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마를 타고, 그리고 옆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쁘고 아주 막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목사님 뒤를 따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사람이 한번 세뇌당하고 사람이 한번 여러분 생각이 점령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가는데 물병을 하나씩 팔더라고요. 조그만 물병.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생명수래요. 500원의 생명수를 파는데 이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생명수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생각이 참 넘어지는 것이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이단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점령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랑을 2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고 또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진짜 자랑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자랑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돌로 세 번 맞고,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맞은 것, 자기가 고통당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일이었으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맞으셨습니까? 매맞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죽을 뻔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폐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목사님으로서 마음이 그렇게 좀 무너졌을 것이고 참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마음이 정말 저는 이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는 방식대로 하니까 폐업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순모임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젊은 순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정말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디자인 쪽에 계신 분인데 이 디자인 뭐 화장품 이런 쪽은요 이 게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퍼레이드에도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치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왜 그런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서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귀한 자랑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여러분 아주 유명하신 분과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얼굴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자기 얼굴을 확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저희 아내는 사진을 찍으면 저희 애들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저도 섬뜩한 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사진은 얼굴은 바로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8절에서 두 번째 자랑이 나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28절에서 두 번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요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목사님 한국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밝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요 그러면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한심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약한 자신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요, 나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가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 11시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밤에 좀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제 더 보충해야 될 것들, 뭐 수정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타이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모든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수정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설교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저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되게 돼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잠이나 잘 걸,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수정한다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수정하고 네가 그렇게 뭐 애쓴다고 해서 뭐 그것이 대단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메시지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 오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자랑을 합니다.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첫 번째, 최초로 모이게 된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떠하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중지하는 칙령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25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300여 명이 이제 이 니케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자리에 최초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다리가 없어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사람들, 어깨가 처져가지고 막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채찍에 얼마나 맞았으면 이 살결 색깔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 고문당한 흔적을 가지고 모두가 오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렇게 서로 증거하였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사랑하는 친구이고, 세 번째는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뭔가 누명을 써가지고 어떤 이 왕에게 이제 해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새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 좀 함께 가달라. 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먼저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는 죽어도 같이 가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는 친구,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문 앞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지내는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왕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친구가 바로 이 재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성문 앞까지만 가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해명해 주는 이 친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했던 선한 행동들, 그 믿음의 발자취가 바로 세 번째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 대궐로의 부름은 죽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관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서 결단했을 때 그 교회들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요. 교회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만을, 자기 자신, 자기 교회들만을 배부르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심각합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남이 어떻든, 이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다가 자기의 그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볼일을 보셨는데 볼일을 보시고 나서 아이고 저거 내가 아까운 거 하면서 여러분 그 물을 내리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배설물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